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이 주로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따올 때요, 다윗이라는 이름도 좀 있고, 우리겐 또 사무엘 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사무엘 제사장이 두 분이나 계세요. 사무엘도 좀 흔한 것 같고요. 그런데 바울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로 이름 짓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저 위대했던 인물이고요.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대한 해석이 바로 바울 서신서들이고요. 그는 위대한 교리 선생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는 또한 선교사였죠. 당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오늘 사도행전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 지역의 선교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봅니다. 1차, 2차, 3차, 끝내는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면서까지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 스토리는 참 감동있고 차마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마치 선교사들의 표본과도 같아서 복음을 전할 때 물러서지 않았던 인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바울 정도의 인물이 되어야 우리에게 샘플이 될 만하죠. 특히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이 바울 선생님은 정말 위대한 교사시기도 하고 또 운동가요, 사상가이기 때문에 정말 이만한 샘플이 있지 않습니다.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고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의 반 이상이요, 이 바울의 이야기이고요. 신약성경의 반 정도를 이 바울이 기록했고요. 바울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잘 알 수 없고,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를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운동가였고요. 더불어 뛰어난 선교사였고, 그리고 학자이기도 한, 두루두루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속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운, 저랑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분이, 제가 예전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김바울이었습니다. 김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고등학교 때 제가 만났는데요. 바울일 만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누구나 바울일 만하진 않겠지만 그 친구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한 좀 케어가 필요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자기 이름을 바울로 불리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친구 별명을 줬습니다. 방울. 방울이라고 줬습니다. 방울아, 이렇게 제가 불렀던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열정의 아이콘, 이 바울. 그리고 정말 뛰어난 사상가. 자, 우리는 그를 어떻게 보아야지 좀 그를 정직하고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일까? 특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이제 고린도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 이제 문을 열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바울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이런 이제 선입견들이나 미리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사실은 바울을 해석하고 사도행전을 해석하는데 사실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 항상 무대 뒤편을 보아야 돼요. 성경이 바울 등 이런 성경 속에 이런 바울을 비롯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저 위인전으로만 읽을 때 그것은 감동이 될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의 좀 뒷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저 우리 이 거대한 세계의 마치 나사처럼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사실 이 거대한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무대의 앞면만 보기 때문이에요. 소수의 몇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의 결정과 그 사람들의 힘과 그 사람들의 파워게임에 역사는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대 앞면이 있다면 무대 뒷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대 뒷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사실 감독이 있습니다. 캐스팅한 모든 배우들이 그 각본대로 움직여지도록 만들고 있는 감독이 있고요. 끝내는 연극이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흑막에 거치고 감독이었던 분이 역사의 전면에 오셔서 사실은 역사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위인전으로만, 그저 그를 위대했던 인물로만, 그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로만 그를 대한다면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 이 고린도 사역의 이 현장도 사실은 그냥 읽어버리고 마는 현장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이제 선교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제 회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복음 전파를 이어갑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여기서 1년 반이나 꽤 긴 기간을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머물면서 교회도 설립했고 복음 사역을 왕성하게 했던 지역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여기서요. 아주 특별한 현장이 한 군데 있는데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여기서는 다른 지역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주인 천막 만드는 일을 여기서 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함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이 본문에서 그가 전문인 선교를 했다, 혹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 혹은 여기서 목회자의 이중직이 정당화된다 라고 이 본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통해서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것을 선교지에서나 목회지에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 개인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는요, 이 목회만 해도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두 가지를 하면서 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자비량 목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이 예상치 않게 대박이 됐어요. 막 한 달에 수입이 막 들어와요. 목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너무 잘 벌려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어쨌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충분한 사례를 목회자님들께 생활비를 드리지 못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투잡을 가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요. 어쨌든 자 여기서 과연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한 것일까? 여기서 바울의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을 사람들은 그립니다. 자비량 선교를 했다.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요 한 구절만 놓고 보았을 때는 바울이 여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에 대한 또 고린도 지역의 첫 번째 모습에 대한 것을 잘 캐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오기까지의 내러티브들, 이야기의 입체성을 우리가 보아야지 바울이 지금 자리에 주저앉아 천막을 만드는 이 기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그 그림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지금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의 이 16장, 17장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과 좀 스케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예, 여러분 다 아시죠?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다가 환상을 하나 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메시지를 듣고 유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이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누굴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교회도 설립을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가 나름 잘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서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16장 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바울이 고치려고 해서 고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계속 바울을 찾아와서 귀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여종으로 돈벌이를 하던 장사치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우리 생업, 지금 돈벌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 여성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자 일을 못하게 됐겠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하죠?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이어가요. 찬송과 기도를 이어가고요.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옥에서 놓여서 다시 선교를 이어갔죠. 자, 그 다음 선교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예,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그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로 주로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경이 기록하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귀부인들도 돌아왔고요. 아마 복음의 역사가 꽤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그의 소유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난리가 일어나자 이 바울을 섬겼던, 불량배들이 바울을 섬겼던 야손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을 뒤집어 놓습니다. 위기는 고조되었고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빨리 내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시에 더 있다가는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들을 그 다음 행선지인 베레아로 등을 떠밀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우리 베레아 이야기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예, 또 바울이 베레아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좀 심성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말씀에 관심도 좀 있었고 그렇게 전투적이지도 않았고요.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약간 충청도 사람 비슷한 그런 느낌. 네,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앞에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뭐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냐면 바울의 베레아에서의 복음 전도를 듣고는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쫓아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인간적으로 두렵고 이 쫄렸을까요? 여기서 급박하게 아마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아요. 실라와 디모데와 동행을 하다가 그들과 함께 도망가지도 못하고 바울 먼저 급박한 상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떠나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음 행선지인 아덴으로 꼭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바울 혼자 아마 급박하게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행선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라고 불리는 현재 아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제 아테네에 갑니다. 아테네가 우상의 도시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이 가득했고요. 비로소 바울은 이 아덴에 도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요. 철학자들이 많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굉장히 논리정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경도 기록해놓고 있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행복을 추구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극단의 방향으로 좀 달랐지만 동일하게 그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철학적으로 풀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요. 치밀한 기독교 변증을 해냅니다.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성경 17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치밀한 논증을 통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합니다. 아마 낮에 복음을 전하고 밤에 글을 썼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치밀하게 논리를 준비하고 글을 쓰고 그 사람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우상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논박하는 이런 글들을 써내면서 그들과 이 공동의 광장에서 논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약간 인간적인 쾌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그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17장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아마 다 같이 한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지금 바울이 진액을 쏟아서 그들과 논쟁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에 비해서는 정말 다소 좀 아쉬운 결과예요.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또 한번 들을게. 뭐 이 정도 수준이 된 겁니다. 준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밤마다 글을 썼고요. 그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이 투자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그들과 논쟁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예요? 마음속에 조용히 그들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아쉬운 결과가 왔어요. 조롱도 당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그래 다음에 들을게 정도의 수준이 되고만 사실은 결과가 초라한 겁니다. 이게 그 결과 바울은 거기서 조용히 떠나 그 다음 행선지인 오늘 본문의 현장인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그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까?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수도인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 글라우디오가 한 가지 칙령을 내려요. 이 로마 시내 전역에 있는 이 특별히 이탈리아 시내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 다 추방해라. 아마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신앙, 이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겠죠. 다 추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 줄로 읽지만 사실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탈리아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큰 도시에서 꿈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하고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해서 이방 땅으로 이게 밀려오는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사실은 밀려서 바울의 지금 저희가 스케치한 이 그의 선교의 여정도 어떻습니까? 밀려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실패를 겪어서 온 현장이 지금 고린도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죠. 추방당해서 원대한 꿈은 접어졌고요. 그렇죠? 장밋빛 미래도 짓밟혀졌고 가산을 정리해서 오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우리 요 동네에서지만 갑자기 집주인께서 전세금을 막 1억씩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이사 나가야 돼서 월세로 돌려서 이 상황이 이 청파동에서 후암동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핍박으로 밀려서 이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넘어온다는 것은 가정에게는 엄청난 이 실패와도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밀려서 고린도에 와 있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과 두 부부가 고린도 시내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재주가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앉아서 소일거리로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머릿속에 천막 만드는 그 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어떤 메시지가 읽히십니까? 지금 바울의 1년의 그의 선교의 이 과정, 이 여정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의도적으로 자비량 선교를 하기 위해서 했다거나 혹은 전문인 선교를 위해서 했다거나 목회 이중직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를 놓는다거나 이런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렇진 않겠죠. 지금 바울은 떠밀려서 왔고요. 아덴에서의 사역이 아마도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실패했고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금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잠시 복음 전파를 손에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같은 신앙 안에 있는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떠밀려서 온 불쌍한 처지에 있는 한 가정을 만난 거예요. 다시는 2차 선교의 여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고요. 선교는 지체되고 실패한 듯 보이고요. 디모데와 실라의 소식은 들리지 않아요. 열매는 없고요. 지쳐 있었고요. 사역이 잠시 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롭게 만난 이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과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소일거리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 이야기 하기 좀 사실 부끄러운데요. 저는 이 첫 사역을 27살에 얼마나 어린 나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열정적으로 했고요. 저는 열심히 하면 진짜 다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겁없이 달려들었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줘서 정말 조그만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른들 한 40명, 제가 맡은 중고등부 13명, 제가 맡았던 부서였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첫날 예배 때 13명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왔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한 20명, 이렇게 돼서 여전사님 한 분, 저 한 분, 저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3명이 이제 교육자였었습니다. 사례는 정말 제가 지금 내는 11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작았었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총각이었을 때 사역을 시작했다가 사역 시작하자마자 한 10개월 만에 결혼을 했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뭐 교회 사이즈, 뭐 사례, 뭐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막 뜨끈뜨끈해서 뭐 정말 자신도 있었고요. 13명, 내가 130명 만들리라 막 이런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젊다 보니 체력도 좋고요. 뭐 하여간 교회를 전체를 다 돌아보는 뭐 아주 좋은 월요일마다 새벽 기도는 제가 했습니다. 담임 목사 힘드셔가지고.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근데 제가 입학하기 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제 눈에 주위에 있는 이제 다른 교육자님들이 좀 눈에 보여요. 저처럼 작은 교회 사역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처럼 사례가 적은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제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서운한 대상이 없는데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사역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왔고요. 결혼할 때 좀 어려웠습니다. 장인어른 저기 걸기대회 하시면서 결혼을 반대하셔서 마음이 힘드셨어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제가 또 이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주일 저녁에 이제 아무래도 생활비가 안 되니까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토요일 사역을 마치고 밤 한 9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몸이 천근만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체력이 좋아서 가기가 싫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 표를 내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서운하다는 그 감정 자체가. 아니 1년 만에 벌써 교육자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 이런 스스로에 대한 마음이 이게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13명이었던 어쨌든 한 텀을 하고 나니 13명이었던 부서가 그 부서가 한 30명 되더라고요. 거의 죽을 고비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부서를 하면서. 그런데 늘 무언가 서운한 마음, 지쳐있는 마음, 이게 어깨를 꽉 누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인도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현장에서 그의 인생의 그 지친 마음에 지금 잠시 놓고 싶은 겁니다. 아덴에서 그렇게 진액을 쏟았고 자신의 모든 달란트를 다 동원했으면 되리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핍박을 넘어서서 내 달란트도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를 지쳐버리게 만들었고요. 2차 선교에 대한 지난 아덴,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이야기들을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천막 깃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그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묘합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은 위대했던 사람 혹은 막 열정으로 들끓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만나고 보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고요. 공통의 또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회복시키려 하는데요. 자신과 처지가 유사한 실패한 사람 이 두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천막 만든 일을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세 사람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어떤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성시화를 위한 원대한 비전?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자비량 선교? 아니면 아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회자가 충분히 투잡을 가질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몇 가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읽었던 9절, 18장 9절과 10절 한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오늘 두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벌려지질 않아요.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이 말의 반증이 무엇이에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요. 입이 천근 만근 같아요. 여기서 지금 그들은 어떤 장밋빛의 미래, 어떤 목가적인 분위기 이런 것은 우리가 읽을 수 없습니다.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선교의 전략을 세우고 그렇지 않아요. 실패한 세 사람이 만나서 입은 천근만근 무거워서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장밋빛의 선교 전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이런 프레임을 성경 구절에 강요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들 세 사람은 아마 이 천막을 기우면서 아마 과거의 이야기는 거의 입에도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침묵했을 거고요. 그저 실패한 사람끼리 동질의 감정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미래를 나누고 이런 것을 하지 못했어요. 같은 노동을 했고요.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신비합니다. 어떤 원대한 영적인 이야기 하지 않았고요. 선교의 전략을 짜지 않았는데 그저 실패한 사람끼리 감정을 나누고 같은 노동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오묘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원대한 이야기 없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확신 없었고요. 지쳐있고 실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묘한 동질이 있어요.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동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신비와 원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신앙이 좋다는 것을 온통 열정으로 사역에 목숨을 걸고 내 특기를 10분 발휘하고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막 이 권력을 이루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무언가가 잘 되는 것들, 돈이 잘 벌리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뭔가 높은 자리로 한 자리 더 올라가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일반 사람 이상이 되는 것으로 좋은 신앙을 평가해요. 그래서 마치 영적인 기계 같아요. 응답받는 기계. 뭔가 좀 뭐라고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뭔가를 찍어내듯이 영적인 공장을 계속 돌려서 마치 뭔가 개인에 대한 기대를 과도하게 올리고 개인의 영적인 생산성을 올려서 그것을 충분히 더 많이 만들어내서 일반 사람 이상 되는, 마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간 무당 비슷한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좋은 신앙을 평가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엇을 놓치기 쉽습니까? 우리 개인에 대한 정직한 평가도 어렵고요. 개인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도 무색해지고요.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은 더더욱 흐려져, 사람에 대한 관점은 더더욱 흐려지게 됩니다. 내 신념, 내 비전이 높아지다가 보면 나도 사라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도 사라지고요. 타인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확신이 인생을 강하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가운데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 좋을수록요, 더 인간적이 됩니다. 더 인간적이 된다는 것이요,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속에 우리 인간성 속에 내재해 놓으신 그 인간성에 그대로 고향되는 거예요. 함께 섬기는 법을 배우고요. 과정을 통해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일어서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열매이고 결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과정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널널해지도록, 나 아니어도 되지.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흐물흐물해지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와도 어떤 현장에서도 공동체로 보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아니라면 어느 정도 양보도 가능하고요. 소통하고 공동으로 함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서로 천막을 기우면서 저 불쌍한 사람이지,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서로 되어질 때 이게 가능해져요. 제 어머니께서요, 대전에서 아주 작은 목회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한 줌의 성도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 줌이세요. 이 작은 교회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작은 교회 교육자들끼리의 이렇게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목사님들하고 마실도 가시고 뭐 한 두 달에 한 번씩 뭐 산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작은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좀 우리 교회보다는 덜 바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교회, 우리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저 이름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골목에 있던 한 중형교회가 대로변으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해서 오시면서 한 10여 년 전에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교회가 이제 거의 뭐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 대전에서. 그러니까 엄청 큰 교회죠. 그 교회 이제 성공 신화의 이야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닥 탐탁지 않게 여겨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마치 문어발처럼, 블랙홀처럼 이 작은 교회가 전부 다 흡수된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골목에는요, 그 대로변에 작은 교회 다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 교회도 억지로 이사해야 됐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안 와요. 다 그 교회 가고요. 그 교회 성도들도 다 그 교회, 교회를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는 원대한 비전도 내세웠고요. 화려한 문구도 놨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가 큰 곳이 뭐 잘못됐고 작은 교회가 옳다, 이것은 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실종된 것이 있죠. 무엇이 실종됐습니까? 말하자면 서로 천막을 기우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영적인 동질,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게 놓치기 쉽다고요.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비인간적이 된다든지 혹은 상식 이상, 일반 사람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실패한 현장에서 서로의 민낯이 공개되는 거고요. 천막을 만들며 실패가 공유되고 서로의 아픔이 공유되고 같은 노동을 하며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을 만져가시는 오묘하고 신비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자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을 만나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막 만드는 일을 한 이후에 4절, 5절 한번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때 사역이 이제 재개되죠.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로 다시 합류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일이 위로되었을까요? 홀로였습니다. 마음이 쫄렸고요. 사역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 결과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열매가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에 붙들려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고요. 거기로부터 서서히 열매도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9절, 10절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어떤 약속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바울의 입이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가 다시 천막 깃는 일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는 오묘한 신비, 공동체를 통한 오묘한 신비, 회복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약속하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 많으니 전하라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다시 시작해. 다시 선교의 여정을 떠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입은 다물어지고요.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은 굳습니다. 그 이후의 것들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때 여러분 원대한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같은 실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지고 나를 만져가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한 개인으로 서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에 붙들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과한 기대 내려놓으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원대한 비전 없어도 되고요. 확고한 철학 없어도 돼요. 성경이 충분히 철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의 철학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원리대로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것들을 경험하여 오늘 또 우리의 사모할 만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다시 한번 불끈 일어서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나오셨습니까? 혹시 바울처럼 아굴라 부부처럼 실패의 마음, 아픈 마음 놓고 싶다. 내 달란트 다 쏟아 부었는데 안 되는구나.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내 모든 역량 다 발휘해서 이력서 냈는데 되지 않는구나. 자녀들 정말 사랑으로 지혜 다 동원해서 키웠는데 안 되는구나. 아마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실패의 자리에 오시고요. 실패의 자리에 위대한 것을 보내심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 가지시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신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계속되는 선교의 여정 속에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당 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쳐있던 바울을 봅니다.